2장.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영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흥사죠. 70년대 한국의 여의도에 와가지고 73년도죠. 그때 뭐 엑스포를 해서 거의 그 당시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의 뭐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선교 집회를 했던 분이신데.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시죠. 99세로 오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대단히 장수하셨습니다. 99세.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이렇게 종종 지인들에게 말을 했다네요. 언젠가 당신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정말 살아났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이사했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신 분에 대한 오늘의 이제 떠들썩하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에서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뭐 대통령들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소개한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세 사람을 소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템플턴, 크로포드, 빌리 그레이엄. 이세 사람은 당대 20세기 초반에 가장 유명한 부흥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강사, 설교자였죠. 특별히 이 템플턴과 클리포드 이 사람은 더더욱 아주 유명했고, 이셋 중에 가장 미약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러나 그 책에 소개할 때 템플턴과 클리포드는 결국은 도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역에서 떠나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다가 죽고 한 사람은 조금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많은 사역들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돌아가시기까지 99세를 지내시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이 대단히 길었지만 그긴 여정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그 인생을 살아갔는가 대단히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히브리서 기자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는데 이 증인에 또한 사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그와 같은 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세기 크리스천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신앙이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그들은 정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 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었고 그의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도 있었고 증인들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우리하고 다른 믿음이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했다 막 이런 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지극히 초대교회는 종말론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올라가신 그분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패턴이 굉장히 종말론적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주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신앙,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물론 종말론으로만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교회론이란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건데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끝,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이 종말론의 관점에서 기독론과 교회론을 이해했습니다.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종말이 오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뭇 또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시대와 다르죠. 종말론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뭐 조금 이단적인 신비주의적이고 굉장히 과격한 종말론주의자들은 그야말로 뭐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곧 오실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이 과격한 종말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포기하고 주의 오심이 닥쳐오기 때문에 열심히 안 살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정을 해주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는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맞닥뜨린 현실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종말을 마냥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요즘에 우리 신앙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현실 그리고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종말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고 살아볼까라고 하는 이 현세의 복의 초점이 돼가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 목표가 이 땅에서의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축복, 소위 말하는 성공.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 나는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 증명이 되는 것. 이것을 목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잘 믿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이런 성공 스토리들을 신앙생활에서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간증을 할 만큼의 실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간증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들이에요. 신비적이고 말로 설명해야 안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드라마틱하게 초월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그런 것들이 많은 신앙인이 마치 신앙 영웅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내 삶에도 저 사람의 삶에서처럼 그런 기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소망도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들이 초현실적인 그런 기적들이 막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런 분들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러 막 다녀야 돼요.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교회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보란듯이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그 앞에서 늘 우리에게 좌절감을 줍니다.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꼭 그래야만 신앙인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신앙인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한국 교회들에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아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의 신앙의 패턴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성질, 특징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작과 끝이 있는데 요 사이,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이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사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 그 사이의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신 구원 이미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종말은 이 재림은 종말에 있을 재림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로 미루어져 있고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든지 이게 뭔가 부족하다든지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완성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가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뭔가가 완성입니다.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흠결이 없는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구원, 그리고 완성된 영광.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는 지금 이 중간에 현실과 맞닥뜨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어려워하냐면 이 현실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 완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완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성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 완성, 아니 가서도 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올 때까지는 그 완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완성이 확인이 되면 믿음으로 잘 가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성도가 마주하는 현실이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과 완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현실들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유는 이 완성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약속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과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하나의 과제예요.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삶들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모든 것을 끝낸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같이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옷을 입고 고통을 느끼고 늙어가고 죽음을 또 슬픔을 때에 따라서는 핍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 과정을 지나는 중에도 절대 실패하거나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고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즉 완성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이 과정을 가야만 하는 시공간의 현실들을 채워가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의 태도, 삶의 태도,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과정을 지나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좀 본문을 얘기를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독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금방 종말이 올 줄 알았는데 종말은 자꾸 미루어지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들은 점점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들이 지금 이 과정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있으면서 그 과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충만받아 이렇게 살아가다가 과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특히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둘씩 그 현실을 해석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탈선해 갑니다. 배교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요. 자, 그런 그 현실, 이 과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히브리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취소한다든지 또 너희의 구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실들이 너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징계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이들에게 이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듦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이 과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집사님 혹은 성도님 지금의 이 현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징계,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이 과정을 지나십시오. 사실 이게 답인데 이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 훈련을 주시는 이거는 뭐 심판이나 이게 아닙니다. 그냥 훈련입니다. 아들다움, 자녀다움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아버지의 계획인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이 현실들은 구원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과정을 지나게 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의 성숙과 유익을 통해 믿음의 자리로 너희를 이끄시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앞에서 몇 군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견디면 인내하면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 무한하심, 그분의 그 거룩하심, 영광스러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나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 징계의 허락의 하심의 유익이 바로 우리의 유익이라는 건데 우리가 읽었던 10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기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할 때. 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현실들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징계라고 한다면 그 징계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유익한 목적이 있습니다. 10절에는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한답니다. 11절에는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답니다. 14절로 가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곧 구원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이. 근데 이 지금 읽어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은 자세히 보면은 과정입니다. 한순간 딱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오랜 과정을 통해서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완성 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에 있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해가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실히 하루하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는 그 매일들의 삶을 모아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들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으로 자리 잡는 이 과정,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우리가 마치 기적을 바라고 삶에 신앙생활에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신비적인 현상들을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내 신앙이 부쩍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은 부쩍 자라지 않아요. 서서히 마치 매일매일의 이슬을 먹고 자라는 나무처럼 서서히 자라요.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을 저는 여러 명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 진득하게 성실하게 좀 아주 이렇게 믿음 생활이 든든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 뭐 이리저리 탈선 수도 없이 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적인 일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시간들 속에 허락해 두신 은혜들을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아보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그 은혜들이, 그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커서 유대교, 평생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였던 그 자신이 몸담았던 종교를, 공동체를 과감하게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당한 현실은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 그 과정이 소중하다. 견뎌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합당한 은혜들이 있다. 견뎌라. 바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고 또 이렇게 중간에 나오셔서 예배한다고 앉아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신앙하시는 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신앙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사랑 더 받아서 꼭 그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실들, 대단히 무료하고 때로는 소모스럽게 여겨지고 때로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그것들이 모여서 11절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 하루가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도리어 슬퍼 보이는 하루들이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로 내가 거룩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닮아져가는 그래서 어느 순간 서서히 나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유익, 자람, 이 신앙의 성숙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믿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기대들이 다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니고도 예수 믿었더니 안 풀리더라. 예수 믿었더니 뜻대로 안 되더라.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신앙의 성숙 과정에서 어떤 성품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자리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결국 살아라는 거지 뭘 하라는 건 아니에요. 살아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날로 거룩해져가고 또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신앙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 앞에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크리스찬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중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나름 잘 견디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포기하고 이 피곤해서 손을 놓아버리고 연약한 무릎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은 그 과정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로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신앙 인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삶에서 먼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 신앙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또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거룩합니까? 구별되어 있나요? 개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늘 인상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게 얼굴에 스마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직장이든 일터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다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 주신 그 자로 내가 서 있냐 이 말이죠. 조금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한 성도를 만났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고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의 현실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빨리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느낌. 힘드니까. 아,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 넘기는 듯한 느낌. 그렇게 이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분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그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신앙 인격을 거룩하게 또 기쁨으로 채우시며 당신에게 유익한 일로서, 시간으로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루를 그렇게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중요한 시간으로 삼으실 겁니다 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당하는 현실의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실 거라고 믿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 화평과 이 거룩함,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두 기둥, 화평, 서로 화평한 거죠. 하나 되고 화목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 구별되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서로 분열되어 싸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들어와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핍박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두 가지로 세울 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치유하시는 일에 함께 협력하실 것이지 자꾸 걸거벗으름 만든다든지 분열을 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상처를, 갈등을 일으켜서 어렵게 만들면 우리 교회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세속이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를 들고 교회에 이래야 된다라고 기준을 내세우면 그것 또한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훼손하는 대단히 도전적인 행동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록 극적이고 또 드라마틱하고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신앙을 성숙시키시려고 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의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노라 하는 믿음의 다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실 겁니다.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귀하고 고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과정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그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포기치 마시고 여러분이 이 그 과정을 신실하게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게 그 과정을 지났을 때 이 과정이 왜 중요했냐 얼마나 중요했냐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을 신실히 살아온 그 시간들을 두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 받음이라. 아멘. 그 중간에 7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왔느냐 그걸 보고 그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가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생명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책임감과 또 위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놓아버리는 시간이 없게 하시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고 늘 마음에 화평이 있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운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 시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